마태복음 37번 메시지 왕국의 비밀들을 보여줌 세 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좋은 땅이 천국의 헌법을 따르는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헌법은 좋은 땅, 즉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하며 안에 세상적인 왕래가 없으므로 그의 존재가 굳어지지 않고 안에 숨겨진 혈기와 정욕과 자아와 육의 감추인 바위들이 없는 사람에 대한 완전한 서술입니다. 이 모든 것은 헌법 안에서 주어진 요구와 일치합니다. 좋은 땅인 사람은 가시들이나 생활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씨가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이 됩니다. 이 좋은 땅은 천국의 헌법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활은 정확히 헌법과 일치합니다. 천국은 씨의 번식에 의해 건축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고 씨는 자라서 번식하며 결국에는 씨의 번식이 왕국의 구성원이 됩니다. 이것은 왕국이 어떤 종류의 일에 의해 건축되지 않고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의 번식에 의해 건축됨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씨로 그분 자신을 뿌리는 씨 뿌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씨는 열매, 즉 왕국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인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씨의 번식입니다. 왕국은 이 번식에 의해 건축됩니다. 그러므로 왕국은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의 번식입니다. 씨 뿌리는 자 자신이 씨이며 씨의 번식은 씨 뿌리는 자의 번식입니다. 그러므로 왕국은 그리스도의 번식으로 건축됩니다. 왕국은 그리스도의 확대이며 우리 안으로 뿌려진 씨이신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왕국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았으므로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보기 위해 전진합시다. 왕국의 수립과 거짓 구성원들.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음. 24절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비유부터 주님은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두 번째 비유가 성취되기 시작한 때인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수립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믿는 이들인 가라지가 참 믿는 이들인 밀 사이에 뿌려진 것은 교회가 세워진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천국은 두 번째 비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그 당시에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비유는 천국을 위한 예비작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비유의 때에 천국은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이 좋은 씨를 그분의 밭에 뿌림. 가라지의 비유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는 왕국의 말씀이었습니다. 19절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씨가 왕국의 아들들 안으로 발전되었음을 봅니다. 이것은 첫째로 씨가 인성 안으로 뿌려진 말씀이었으며 둘째로 씨가 왕국의 아들들 안으로 자라왔음을 뜻합니다. 앞의 메시지에서 나는 씨가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그 안에 계신 말씀임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 따르면 이 씨가 왕국 백성이자 왕국의 아들들인 우리 안으로 자랍니다. 그러므로 밀은 왕국의 아들들이요, 참 믿는 이들이며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뿌림. 25절은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들로서 주님의 종들, 주로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원수인 마귀가 와서 참 믿는 이들 사이에 거짓 믿는 이들을 뿌린 것은 주님의 종들이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25절은 원수가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합니다. 가라지는 일종의 독보리로서 밀과 비슷한 잡초입니다. 그 씨는 독이 있고 잠이 오게 하고 구토증이 나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심지어 죽음을 초래합니다. 가라지의 싹과 잎은 밀과 모양이 똑같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그 둘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밀의 열매는 금빛 나는 노란색이지만 가라지의 열매는 검은색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포도원에서 자라는 포도에 비유되지만 신약에서 천국에 있는 왕국 백성은 밭에서 자라는 곡식에 비유됩니다. 포도원은 울타리로 쌓여 있고 오직 유대인들로 제한되지만 밭은 세계적이고 제한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왕국이 수립된 후 얼마 안 되어 천국의 상황이 바뀌었음을 드러냅니다. 천국은 왕국의 아들들인 밀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가 자라서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천국의 외형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왕국의 아들들인 밀이 왕국을 구성하는 반면에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가 오늘날 기독교계라고 불리우는 왕국의 외형을 형성했습니다. 곡식은 왕국의 아들들이며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난 참 믿는 이들입니다. 가라지들은 악한 자인 마귀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가 자라는 초기 단계에서는 색깔과 모양이 밀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심지어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라지의 열매와 밀의 열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이는 가라지의 열매는 검고 밀의 열매는 초록 빛나는 노란색이기 때문입니다. 왕국의 아들들은 그들 안에 거룩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거짓 믿는 이들이고 이름뿐인 믿는 이들이며 그들 안에 거룩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종들은 가라지들을 뽑기 원했으나 왕은 추수 때까지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허락하신. 왕의 종들이 가라지들을 뽑기 원했을 때 그분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와 밀은 다 밭에서 자라며 밭은 세상입니다. 거짓 믿는 이들과 참 믿는 이들은 다 세상에서 삽니다. 밭에서 가라지를 뽑는 것은 세상에서 거짓 믿는 이들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거짓 믿는 이들을 없애다가 참 믿는 이들까지도 없어질까 봐 그분의 종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참신자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의 교사들은 밭을 잘못 해석하여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교회 안에는 거짓 믿는 이들과 참 믿는 이들이 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8절에서 밭이 세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가 아닌 세상에서 함께 자라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서신서들에 따르면 심지어 죄 짓는 사람도 교회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명하여 죄 짓는 사람을 추방하라고 했습니다. 참된 믿는이라도 죄 짓는 사람은 추방되어야 한다면 거짓 믿는 이들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교회는 거짓 믿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으나 세상에서는 거짓 믿는 이들과 참된 믿는 이들이 함께 자라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밭이 세상을 가리킨다는 점이 분명해지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된 믿는 이들과 거짓 믿는 이들이 있으나 교회 안에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분의 종들에게 곡식을 가라지들로부터 분리시키지 말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허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라지와 함께 곡식이 뽑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믿는 이들이 참 믿는 이들과 함께 세상에 있도록 허락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지나간 세기에 천주교는 가라지로 보이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죽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신자였으며 심지어 가장 좋은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 예수님은 그분의 종들이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추수 때, 세상 끝. 30절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고 말합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며 추수꾼들은 천사들입니다. 이 세상 끝에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먼저 모든 가라지들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단으로 묶고 불못의 불로 그들을 태울 것입니다. 그 후에 곡식인 의인들은 왕의 곳간인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안으로 옮겨져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은 거짓 형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거짓 형제에게서 해를 당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시대에 가라지들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물론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듦으로써 훨씬 더 많은 가라지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가라지들에 대한 심각한 심판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가라지들은 단으로 묶어서 화로, 즉 불못 안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맨 처음 불못에 던져지는 둘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주님이 돌아오실 때 가라지들이 불못 안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가라지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혼돈시키고 방해하며 해를 입혀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은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라지들은 매우 악합니다. 오늘날의 현대주의자들은 악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사생하였다고 말함으로써 주님을 모독합니다. 그들은 또한 주 예수님은 구속자가 아니었으며 그분의 죽음은 순교이지 구속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부인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현대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매우 애매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는지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에 대해 묻는다면 그들은 모든 것이 정의하기 나름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대답은 교활하며 악함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에 천사들은 가라지들을 단으로 묶어서 그들을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그들은 백보좌의 심판을 통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가라지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가라지들이 혼돈과 방해와 해를 입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어떤 기독교 단체는 사실상 그들 가운데 가라지들이 있음을 자랑하면서 우리에게 가라지들이 없음을 정죄합니다.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가라지들을 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곡식만을 뿌리셨습니다. 왕국의 수립을 위한 예비작업에서 그분은 오직 그분 자신만을 뿌리셨으며 매우 조심스럽게 오직 한 종류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 곧 악한 자인 사탄이 와서 다른 씨, 즉 가라지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오순절날에 교회가 세워진 후 얼마 안 되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지 않은 어떤 거짓 믿는이들이 참 믿는이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들어왔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들이었습니다. 4세기 초에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거짓 믿는이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을 기독교인화하기 위해서 콘스탄틴은 그들에게 침례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기독교 안으로 침례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이나 옷 등의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가 그의 가라지들을 뿌릴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곡식 한 줄기마다 10개의 가라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안에 소위 그리스도인이 수백만 명이 있으나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참 믿는 이들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체험을 예로 들겠습니다. 나는 남침례교도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성경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어머니가 기독교를 위했지만 자신은 분명히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가라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곡식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공부했던 미국 장로교 대학의 세계사 교수는 유대교의 배경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는 거짓 믿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선교회는 그를 교사로 보내어 그들의 대학에서 교수가 되게 했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어떤 선교사들은 현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 가운데 현대주의자인 선교사들은 성경이 상상의 이야기책이라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사실상 하나님이 여신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얕아진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현대주의는 심지어 남침례교인 신학교에도 침투되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는 존 성씨를 정신병 환자로 취급했습니다. 존 성씨는 구원받은 후 주님 안에서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정신병 환자로 취급하여 정신병원에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중국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으며 아마 그는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계 안에는 수천 수만의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천국의 외형을 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두 영원 사이에 많은 시대로 나누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 전 시대입니다. 아담은 창조된 후 죄나 어두움이 없는 동산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모세까지는 열조 시대입니다. 이 열조 시대는 율법 전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 후 필수적인 두 시대가 있는데 첫째는 은혜 시대, 즉 교회 시대이고 다른 하나는 왕국 시대, 즉 천년 왕국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천국은 오직 이 두 시대만을 포함합니다. 천국에는 세 방면, 즉 실제의 면과 외형의 면과 나타남의 면이 있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는 많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한 그것은 왕국의 실제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교회는 왕국의 실제와 똑같습니다. 왕국의 세 번째 면인 나타남은 천년 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이며 윗부분입니다. 낮은 부분, 즉 땅에 속한 부분은 메시아의 왕국이지만 하늘에 속한 부분은 천국의 나타남입니다. 땅에 속한 부분이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인자의 왕국이라고 불리운 반면에 이 하늘에 속한 부분은 13장 43절에서 아버지의 왕국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이며 아버지의 왕국은 천국의 나타남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왕국의 외형을 다루었습니다. 기독교계가 세상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천국의 외형은 오늘날 기독교계입니다. 그것은 어둡고 마귀적이며 지옥적이며 우리 모두는 그것을 정죄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왕국의 외형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왕국의 실제 안에 있습니까? 당신은 세상에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이상 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점선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실제이지만 점선 안의 지역은 비정상적인 교회를 나타냅니다.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이들 중 일부는 비정상이 되었고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이나 기독교계 안에 있지 않고 왕국의 외형 안에도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상적인 상태의 교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상태의 교회 안에 있습니까? 가시가 있는 땅인 믿는 이들은 비정상입니다.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가시 때문에 씨의 성장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는 확장과 표현을 둘 다 가리킵니다. 그러나 천국의 헌법의 수준에 있는 믿는 이들은 정상입니다. 그들은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하며 그들의 모든 성질과 정욕과 자아와 육을 처리했으며 염려가 없고 금전에게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왕국안으로 자라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의 실제인 정상적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당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즉 우리 자신을 끝까지 영 안에 있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인 천국의 나타남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13장 43절에 따르면 그들은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것이 모든 곡식들이 만국 위에 빛나는 참 곡간입니다. 그 빛남은 다스림과 왕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어둠 안에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있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빛이 있고 관점이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아온 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계시에 따른 말씀입니다. 이 도표에 있는 모든 것은 성경 안에서 확인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도표로 깊이 인상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씨를 뿌리셨지만 원수 또한 와서 복잡함을 야기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과 곡식인 왕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는 가라지들인 거짓 믿는 이들, 즉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인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많은 왕국의 아들들이 표준 이하로 낮아졌으며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비정상입니다. 이와 같이 네 종류의 사람, 즉 정상적인 믿는 이들과 비정상적인 믿는 이들과 거짓 믿는 이들과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네 부류와 섞여 있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바로 그곳에 네 부류가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서 있거나 기독교계의 한 부분으로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거짓 믿는 이들이나 비정상적인 믿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참되고 정상적인 믿는 이들, 천국의 헌법에 따라 사는 왕국의 참 아들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헌법에 따른 생명을 삶으로써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라시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마다 천국의 조성체인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실제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실제입니다. 왕이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왕으로서 세상 위에 빛나며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을 누리는 천국의 나타남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